오늘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나타난 이 이삭에 대한 이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삭을 다루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삭은 흉년이라는 재앙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지만은 내려가지 않고 그랄땅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잠시 머물렀던 땅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모한 땅으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 땅에서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약속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모한 것을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문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그대로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상속되어지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 땅에서의 그 삶은 어땠을까요? 정말 잘 지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아내 리브가를 아내라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 속이며 살려다가 첫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라는 것을 누구에게 들키게 됩니까? 그랄 땅 왕이었던 아비멜렉 왕에게 딱 걸려버리게 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그는 더 이상 그랄 땅에서의 삶이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어떻게 바꾸시게 됩니까? 이 그랄 땅 왕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부부임을 공포하고 알리면서 이례적으로 그 가족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랄 땅에서 삶이 평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위기 가운데 도우시고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서 이삭은 뜻하지 않은 성공과 함께 두 번째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설교에도 언급했지만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의 삶이 짧을 줄 알았더니 장기화 그 땅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오래 읽다 보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12절에 이삭이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이삭 뭐 아브라함 대대적으로 목축 양과 소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요. 흉년이라는 환경과 반유목민이었던 그가 그해 농사에 어떤 수확의 결과를 얻게 됩니까?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나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0배나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14절, 양과 소와 떼를 이루어 종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죠. 이삭이 성공해서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탁월함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성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만약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면 목장 모임이나 팀 모임 때에 정말 간증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간증의 ABCD가 다 들어있어요. 들어보세요. 아, 제가 흉년을 맞이했었는데 애굽에 그때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가 말라라고 기도에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땅에서 제가 너무 그냥 연약해서 아내가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지내다가 하필 왕에게 듣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화 위복시켜 주셨어요. 흉년이 길어지면서 한번 농사를 접어야지 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터져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잘 살게 되었다. 대부분의 간증이 이 정도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의 밝은 면만이 강조되어지고 모든 것이 계속 잘 될 것처럼 적당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항상 밝은 면만 있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만 했더라, 다 그렇습니까? 오늘 14절 중간에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성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4절 말씀,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음으로,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고? 시기하여.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서 수많은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질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닐 때는 사람들이요 긍휼히 여겨요. 좋아해요. 왜? 고만고만하니까, 나보다 약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커지면요, 아, 자랑 같은 게 아니라 시기 질투하기 시작해요.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보다 크잖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랄 땅의 주민이라고 한다면 흉년을 피해서 잠시 들어온 이 이방인의 성공이, 이삭의 성공이 좋게만 보였을까요? 보통 이럴 때 속담이 하나 있죠. 어떤 속담이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삭의 성공과 그가 큰 부자가 된 것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15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뭐하고?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대요. 아무도 쓸 수 없도록 다 막아버린 거예요. 흔적조차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삭은 분명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하였고 부자가 되었는데 왜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아무도 쓸 수 없도록 아버지, 그 본인들이 판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을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지 모르니까요,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은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이 이삭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이삭 저놈 때문에 우리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있어. 저 이삭의 능력과 탁월함과 그 힘으로 우리 것을 빼앗고 있어, 탈취하였어. 고로 우린 큰 손해를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삭이 이 그랄 땅에서 이 뜬금없는 성공을 한 것은 이삭 자신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럴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시기심과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예 본인들이 파놓지도 않은 그 우물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흙으로 메꿔버린 것입니다. 본인들도 쓰지 못하고 아무도 쓰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흙으로 막는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전쟁해보자. 이 도발 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런 행위를 했습니까? 뻔히 상대인 이삭이 그랄 땅에 아무런 연고나 소유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지른 아주 비열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경우에 결정적으로 이삭과 그랄 주민 간에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해야 돼요? 그랄 땅의 왕인 아비멜렉 왕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부부 사임을 알려주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 그랄 사람과 이 이삭 부부 간에 이 가정 간에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제거해 주었던 아주 좋은 사람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5절 말씀에 이렇게 돼요.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뭐하라? 떠나라고 해요. 지난번과 달라요. 아비멜렉 왕은요 이삭을 더 이상은 지켜주지 않습니다. 되레 너 말썽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떠나 명령합니다. 아비멜렉 왕은 이삭과 이 그랄 주민 간의 중재는커녕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삭을 쫓아보내요. 추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은 보여주던 든든한 후견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어느 정도 성공하니까 오히려 그를 부담스러워 쫓아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17절 말씀이니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짧은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삭이란 한 인물이 전혀 남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은 가장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가산을 지켜야 될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켜야 될 가장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삭은요 원래 가족들의 안전과 생계와 안전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굳이 이 그랄 땅에 이 징글징글 맞을 이 그랄 땅에 머물렀던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세요. 그랄 땅에서 좀 다리 쭉 펴고 좀 성공해서 살만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기반을 다 잃고 쫓겨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요 참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일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이 그랄 골짜기에 거주하는 그런 이 이삭의 모습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삭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 용기를 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역시도 다시 회복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우리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니.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뭐 했으니? 봤으니라. 이 말씀이 본문의 핵심의 답이에요. 이삭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머릿속에 깨닫게 하신 이름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의 이름이 떠올랐던 거예요.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옛 우물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날 골짜기에서 뭘 파기 시작해요?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파놓은 우물들을 흙으로 다 메꾸어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역시도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 놓고 다른 사람들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랄 골짜기에 절망에 앉았을 때에 이삭의 입장에서 갑자기 떠올랐던 아버지가 파놓은 그 우물들의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숨겨놓은 보물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에게 입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이 이 그랄 땅 곳곳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살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거주하면서 열심히 한 일은 봉인된 이 아브라함이 팠던 그 아버지의 우물들을 열심히 파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아버지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종들과 함께 열심히 그 근원을 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을 다시 찾아서 파는 일들도 힘든 일이었지만은 우물을 파서 좀 샘의 근원을 얻을만 하면 누가 와요? 이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은 자기네 우물이라고 때를 쓰면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혀요. 얼마나 그 다툼이 격렬했는지 첫 번째로 그 근원을 찾은 데 와가지고 격렬하니까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에색이라고 불러요. 에색. 아사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오는데 싸우다, 다투다. 그래서 아유 에석하다, 그냥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에색, 그 뒤에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이번에도 또 와가지고 싸움을 걸고 이렇게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 다투다, 뭐 반대하다, 고소하다, 증오다를 가지고 있는 그 뜻인데 신나, 아유 이제 신물나. 뒤에 말도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 에색, 신나. 여러분들 이 우물의 이름들만 봐도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랄 사람들이 얼마나 이삭의 성공과 그를 반대하고 증오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고 칭찬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환영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란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환호했던 목소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목소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를 반대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그를 말씀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 역시도 세상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 속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팝니다. 저는 우리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반대, 저항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 어떠한 반대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그 봉인된 우물 뒤의 이름을 떠든떠든 기억해 가면서 흐득으로 뒤덮인 그 우물들을 다시 파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결국 이삭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우리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르호봇이라 불렀고요.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마침내 우물을 얻게 돼요. 이삭은 그 누구와도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생명수를 얻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어가주는 가는구나. 오늘 말씀이니까 이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도구나.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인생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그분의 섭리와 약속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놨던 이 봉인된 우물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비로소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곳을 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랄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땅, 그 본향을 향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부엘세바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으로 과거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이 언약을 체결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에요. 이삭이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그 밤에 진짜 생명의 우물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흔히 주님 제 인생을 주관해 주세요, 내 길을 인도하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믿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적어도 기도하는 내가 볼 때에 잘 되리라는 나름의 성공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 안 되긴 하겠어? 망하긴 하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내 생각 사이에 커다란 간격,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했던 이삭이 그랄 땅에 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살면서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의 인생에 커다란 갈등의 불씨가 되어서 쫓겨나리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 이미 파놓던 봉인된 우물을 찾아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부엘세바에 가서 정말 우물의 생명의 우물인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날 줄 알았던 그 과정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리켜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흥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그 옛 우물을 찾아가서 파는 과정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면 뭐가 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부흥하는 길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파놓았던 그 기도의 굴,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부흥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부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